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충격적인 말이죠. 알베르 까미가 1955년 이방인의 미국판 서문의 서두에 쓴 말입니다. 메르소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까뮈는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지 않으면 사회는 즉시 위협당한다고 느끼게 마련이다. 메르소의 죄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운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까뮈의 말을 빌면, 메르소는 영웅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위해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까뮈는 현실에서 존재 가능한 진짜 영웅,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해묵은 관습과 통념에 저항한 현대적인 자유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11월 23일 금요일 밤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문학 속 아웃사이더를 찾아 떠나는 독서기행, 세 번째 작품 까뮈의 이방인. 오늘로서 다섯 번째 시간이죠. 거짓말에 대한 까뮈의 정의가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합니다.
정말 그래요.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군요.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요. 이렇게 볼 때면 정직하기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실제로 있다고 또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도 사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완전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사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네, 부르진 않겠습니다. 뭐 사실 심리 상담사나 카운슬러 같은 직업이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속내를 해석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메르소는 자신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바를 자연스럽게 표출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재판에 서게 되었고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까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메르소에게 관례대로의 공식에 따라 스스로 저지른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메르소는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일이라 여긴다고 대답한다. 이 뉘앙스 때문에 그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주시는군요.
스포일러인가요? 태양과 함께 정직성은 이방인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솔직했기 때문에 재판정의 피고로 서게 된 메르소의 이야기 이제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요 민음사에서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 가운데 매일 한 분께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에밀리아나 도리니의 To Be Free로 함께합니다. 이 음악 듣고 와서 이방인의 다섯 번째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메르소는 어느 날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다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레몽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레몽은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메르소는 레몽의 뜻에 이끌려 이 계획에 동참합니다.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몽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그 아랍인들 중에는 레몽 옛 애인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메르소는 뜨거운 태양빛에 자극을 받아 그중 한 명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체포된 후 예심판사와 관선 변호사는 그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승소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메르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듬해 여름 중재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의 심문이 시작됩니다.
I wiped the sweat from my face. But I was barely conscious of where or who I was until I heard the warden of the home call to the witness box. When asked if my mother had complained about my conduct, he said, Yes, but that didn't mean much. Almost all the inmates of the home had grievances against their relatives. The judge asked him to be more explicit. Did she reproach me with having sent her to the home? And he said, yes, again. But this time he didn't qualify his answer. To another question, he replied that on the day of the funeral, he was somewhat surprised by my calmness. Asked to explain what he meant by my calmness, the warden lowered his eyes and stared at his shoes for a moment. Then he explained that I hadn't wanted to see mother's body or shed a single tear. And that I'd left immediately the funeral ended, without lingering at her grave. Another thing had surprised him. One of the undertaker's men told him that I didn't know my mother's age. There was a short silence. Then the judge asked him if he might take it that he was referring to the prisoner in the dock. The warden seemed puzzled by this, and the judge explained,
It's a formal question. I am bound to put it.
The prosecutor was then asked if he had any questions to put, and he answered loudly,
Certainly not. I have all I want.
His tone and the look of triumph on his face as he glanced at me were so marked that I felt as I hadn't felt for ages. I had a foolish desire to burst into tears. For the first time, I'd realized how all these people loathed me.
양로원의 원장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장은 원장에게 생전에 내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히 여겼느냐고 물었다.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원장은 또 내가 장례식 때 담담한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담담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묻자 원장은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묵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덧붙였다. 장례식 일꾼에게서 들었는데 내가 엄마의 나이조차 알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물었다. 증인에게 더 할 질문이 있느냐고. 검사는 더없이 의기양양한 태도로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다. 나는 한마터면 울 뻔했다. 재판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증오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증인은 양로원의 문직이었다.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다.
Replying to questions, he said that I'd declined to see mother's body. I'd smoked cigarettes and slept, and drunk cafe au lait. It was then I felt a sort of wave of indignation spreading through the courtroom, and for the first time, I understood that I was guilty. They got the doorkeeper to repeat what he had said about the coffee and my smoking. The prosecutor turned to me again, with a gloating look in his eyes. My counsel asked the doorkeeper if he, too, hadn't smoked. But the prosecutor took strong exception to this.
I'd like to know, he cried indignantly. Who is on trial in this court? Or does my friend think that by aspersing a witness for the prosecution, he will shake the evidence, the abundant and cogent evidence, against his client?
Nonetheless, the judge told the doorkeep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old fellow fidgeted a bit. Then,
Well, I know I didn't ought to have done it, he mumbled. But I did take a cigarette from the young gentleman when he offered it, just out of politeness.
The judge asked me if I had any comment to make.
None,
I said.
Except that the witness is quite right. It's true I offered him a cigarette.
The doorkeeper looked at me with surprise and a sort of gratitude. Then, after hemming and hawing for a bit, he volunteered the statement that it was he who'd suggested I should have some coffee. My lawyer was exultant.
The jury will appreciate,
he said,
the importance of this admission.
Munjigi는 내 눈길을 피한 채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잤다고. 그 순간 나는 방청석 전체가 격앙된 분위기를 띠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변호사가 문지기를 추궁했다. 그러는 덱도 메르소 씨와 같이 담배를 피웠지요. 이 말에 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누가 죄인입니까? 증언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증인을 욕되게 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뭐가 어쨌건 이 증언이 명명백백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지기는 당황해서 자신이 담배를 피운 건 어디까지나 내가 고언해서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건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내 말에 문지기는 놀라움과 감사의 뜻이 보이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밀크커피를 권한 건 자기라고 말을 덧붙였다. 자신감을 찾은 내 변호사가 말했다. 배심원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했다. 나를 옹호한 증인들의 진술은 명쾌하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의 공격을 받았다. 마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류를 뒤적이던 검사는 갑자기 마리에게 물었다.
메르소 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The The first question was, how long had she known me? Since the time when she was in our office, she replied. Then the judge asked her, what were the relations between us? And she said she was my girlfriend. Answering another question, she admitted promising to marry me. The prosecutor, who had been studying a document in front of him, asked her rather sharply when our liaison had begun. She gave the date. He then observed, with a would-be casual air, that apparently she meant the day following my mother's funeral. After letting this sink, In he remarked in a slightly ironic tone that obviously this was a delicate topic, and he could enter into the young lady's feelings. But, and here his voice grew sterner, his duty obliged him to waive considerations of delicacy. After making this announcement, he asked Marie to give a full account of our doings on the day when I had intercourse with her for the first time. Marie wouldn't answer at first, but the prosecutor insisted. And then she told him that we had met at the baths, gone together to the pictures, and then to my place. He then informed the court that, as a result of certain statements made by Marie at the proceedings before the magistrate, he had studied the movie programs of that date. And turning to Marie, asked her to name the film that we had gone to see. In a very low voice, she said it was a picture with Fernandel in it. By the time she had finished, the courtroom was so still, you could have heard a pin drop. Looking very grave, the prosecutor drew himself up to his full height and, pointing at me, said in such a tone that I could have sworn he genuinely was moved.
Gentlemen of the jury, I would have you note that on the next day after his mother's funeral, that man was visiting the swimming pool, starting a liaison with a girl, and going to see a comic film. That is all I wish to say.
Marie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날짜를 이야기했다. 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 날은 엄마의 장례식 다음 날임을 지적했다. 검사는 비웃는 말투로 마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나와 관계를 맺은 날 있었던 일을 요약해달라는 것이었다. 마리는 내켜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의 강권에 못 이겨 해수욕을 갔던 일, 영화를 본 일, 둘이서 나의 집으로 돌아온 일을 이야기했다. 검사는 무슨 영화를 보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마리는 질린 목소리로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라고 말했다. 장례는 바늘을 떨어뜨려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검사가 일어나서 심각하게 그리고 감동한 표정으로 날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난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렸습니다. 더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리가 울면서 나를 옹호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마송이 나서서 나를 옹호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살라마노도 나와서 나를 옹호했지만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
레이먼드 was asked to make clear his relations with the deceased, and he took this opportunity of explaining that it was he, not I, against whom the dead man had a grudge, because he, Raymond, had beaten up his sister. The judge asked him if the deceased had no reason to dislike me too. Raymond told him that my presence on the beach that morning was a pure coincidence.
How comes it then,
the prosecutor inquired,
that the letter which led up to this tragedy was the prisoner's work?
Raymond replied that this, too, was due to mere chance, to which the prosecutor retorted that in this case chance or mere coincidence seemed to play a remarkably large part. Was it by chance that I hadn't intervened when Raymond assaulted his mistress? Did this convenient term chance account for my having vouched for Raymond at the police station and having made, on that occasion, statements extravagantly favorable to him? In conclusion, he asked Raymond to state what were his means of livelihood. On his describing himself as a warehouseman, the prosecutor informed the jury it was common knowledge that the witness lived on the immoral earnings of women. I, he said, was this man's intimate friend and associate. In fact, the whole background of the crime was of the most squalid description. And what made it even more odious was the personality of the prisoner, an inhuman monster, wholly without a moral sense. Raymond began to expostulate, and my lawyer, too, protested. They were told that the prosecutor must be allowed to finish his remarks.
I have nearly done, he said,
then turned to Raymond.
Was the prisoner your friend?
Certainly. We were the best of pals, as they say.
The prosecutor then put me the same question. I looked hard at Raymond, and he did not turn away. Then, yes, I answered. The prosecutor turned toward the jury.
Not only did the man before you in the dock indulge in the most shameful orgies on the day following his mother's death, he killed a man cold-bloodedly in pursuance of some sordid vendetta in the underworld of prostitutes and pimps. That gentleman of the jury is a type of man, the prisoner is.
"재판장은 레몽에게 피해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다.
아, 재판장님, 제가 그놈 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아니, 피해자가 저를 미워하게 되었죠. 메르소 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닷가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었고요."
이번엔 검사가 레몽에게 물었다.
사건에 발달이 된 편지를 메르소 씨가 쓴 건 왜였죠?
그것도 우연입니다.
우연은 이미 양심에 많은 배를 가져왔습니다.
검사는 반박했다. 레몽이 그의 정무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된 것도 우연인지, 그때 내가 레몽을 두둔하기만 했던 것도 우연인지 집요하게 따졌다. 그런 후 레몽의 직업을 물었다. 레몽이 창고업을 한다고 하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내가 레몽의 공범자이고 친구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가장 야비한 종류의 음란 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레몽에게 물었다.
비고는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검사가 이번엔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검사가 배심원들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사망한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찮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정사건을 정리하려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나는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검사는 내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다고 했다. 엄마의 장례식에서 보여준 태도로 보아 나는 영혼이 없는 냉혈한이라고 했다. 나의 살인 행위는 보통의 살인, 즉 정상 잠자의 여지가 있는 충동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비고는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무감각한 범죄 행위 앞에선 상상력조차 뒷걸음질을 칠 지경입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할 수 없을 거라고.
I ask you to impose the extreme penalty of the law, and I ask it without a qualm. In the course of a long career, in which it has often been my duty to ask for a capital sentence, never have I felt that painful duty weigh so little on my mind as in the present case. In demanding a verdict of murder without extenuating circumstances, I am following not only the dictates of my conscience and a sacred obligation, but also those of the natural and righteous indignation I feel at the sight of a criminal devoid of the least spark of human feeling.
When the prosecutor sat down, there was a longish silence. Personally, I was quite overcome by the heat and my amazement at what I had been hearing. The presiding judge gave a short cough and asked me in a very low tone if I had anything to say. I rose, and as I felt in the mood to speak, I said the first thing that crossed my mind, that I'd had no intention of killing the Arab. The judge replied that this statement w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ourt. Meanwhile, he would be glad to hear, before my counsel addressed the court, what were the motives of my crime. So far, he must admit, he hadn't fully understood the grounds of my defense. I tried to explain that it was because of the sun, but I spoke too quickly and ran my words into each other. I was only too conscious that it sounded nonsensical, and in fact, I heard people tittering.
검사는 소리 높여 말했다.
저는 피고의 사형을 요구합니다. 짧지 않은 재임 기간 중에 저는 여러 번 사형을 요구했었습니다. 괴로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지상명령을 따르는 의식입니다. 더불어 흉악 무도함 말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피고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아 오랜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이 나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랍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나의 변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변호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직접 살인의 동기를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말했다.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에서 웃음이 터졌다. 재판은 오후로 이어졌다. 지루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었다. 마침내 공판이 재개되었고 배심원 측의 결과가 나왔다.
I heard a voice droning away in the courtroom. When the bell rang again and I stepped back into the dock, the silence of the courtroom closed in round me. And with the silence came a queer sensation when I noticed that, for the first time, the young journalist kept his eyes averted. I didn't look in Marie's direction. In fact, I had no time to look, as the presiding judge had already started pronouncing a rigmarole to the effect that in the name of the French people. I was to be decapitated in some public place. It seemed to me then that I could interpret the look on the faces of those present. It was one of almost respectful sympathy. The policeman, too, handled me very gently. The lawyer placed his hand on my wrist. I had stopped thinking altogether. I heard the judge's voice asking if I had anything more to say. After thinking for a moment, I answered, "No." Then the policeman led me out.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을 언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배려의 표시였다. 간수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다. 변호사가 내 손목에 손을 얹었다. 재판장이 내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Today's bookmark.'
한때 까뮈의 정치적 동지였던 사르트르는 이방인의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두고 철학적 꽁트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소가 재판을 받는 과정은 과연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죠? 메르소가 장례식에서 보여준 무심한 태도와 그 후의 소소한 일상은 재판정에 와서 살인자 제조 공정의 재료로 변질됩니다. 메르소의 언어가 세상사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순응하는 언어라면 재판정의 언어는 인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메르소는 재판정에서 살인범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까미에게 현대의 재판은 부조리한 세상의 압축판이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독단이 정의 실현으로 여겨진 구조. 그 최고점에 사형 선고가 있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본성은 짓이겨지고 만다고 까미가 말한 바 있죠. 오늘 그 웃으면서도 참혹한 현장을 제대로 느끼셨는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상하시면서 들으신 음악, 영화 어둠 속의 댄서의 메인 타이틀이었죠. I've seen it all. 부욕과 톰 요크의 음악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핑 플로이드의 The Trial였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이유로 비극적이 되는 인물과 현대 사법체계의 메커니즘을 풍자한 드라마를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음악은요, 펄프가 장식합니다. 펄프의 Something Changed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